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 위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 앉으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음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순종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연약한 우리 모습을 여전히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온 성도의 심령마다 믿음으로 강건함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그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개인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흐린 날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잘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은 그런 때도 있는데 이처럼 그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잡기가 아주 힘들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기도 힘들고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웃다가 우는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아가고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너나 없이 겪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주어지느냐.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을 대응하는 마음 자세가 더 크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대응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또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초월해 살아갈 수도 없고 또 현실을 체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일까? 이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몇년 전에 설교하면서 그 고사성어 세옹지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기르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잊어버렸으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노인은 그냥 무덤덤했던 것이죠. 며칠 후에 잃어버린 말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그말한 마리가 돌아온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준마 한 마리를 같이 데리고 그 말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두들 좋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하고 막 그런데, 근데 마을 주인은 여전히 무덤덤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외아들이 그 새롭게 들어온 좋은 말을 타고 놀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발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아들이 발이 부러져서 병신이 돼버리니까는 노인을 위로하면서 안 됐다.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데, 여전히 노인은 그냥 무덤덤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마을에 아주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몽땅 다 이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 장령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근데 노인의 그 아들은 불구가 되어가지고 전쟁터로 끌려가는 것을 면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목숨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처럼 그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로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거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좋지 않은 것이 나중에 뭔가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나에게 아주 좋은 것이 나중엔 오히려 좋지 아니하는 결과로 또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도대체가 종잡을 수가 없고 짐작할 수가 없고 내 쪽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눈앞에 좋다 해가지고 좋은 것이다, 좋아할 수 없는 것이고, 나쁜 것이라 해가지고 또 이게 싫다, 나쁘다, 슬퍼할 수도 없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미리 내다볼 그런 지혜, 그러한 눈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바로 앞에 현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건 나쁜 건 행과 불행, 여기에 따라서 울다가 웃다가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옹지마라는 그런 이제 고사성어였던 것이죠. 세옹지마라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것만이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만이 아니다. 그걸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록 옛날 뭐 고사성어지만은 신자가 어떤 믿음의 삶에서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옛날 고사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에게서도 그러한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욥이 재산과 모든 그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아주 깊은 죽을 병에 걸린 그런 그 와중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좋은 것을 받았거늘 어찌 나쁜 것이라 해가지고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말을 그 욥이 했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흔히 매여 사는 어떤 행복과 불행을 초월해 있는, 그러면서 우리 바라보는 것은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읽을 때 불행이라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좋은 것줄땐 좋아하다가 뭔가 나에게 조금 나쁜 것 줬다 해가지고 싫어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게 욥의 그 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좋은 것이라 여기는 그것만 가지고 다가오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나쁘게 여기고 내가 싫어하는 이것까지 들고 오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내는 거부할 수가 없다는, 이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복 속에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고 때때로 내가 나쁘다고 여기는 그 사건, 그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일하셨다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불행을 여기는 그러한 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림은 없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믿음은 그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러한 것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그런 믿음이 되어질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그 마음에 강하게 역사할 때, 정말 이 믿음이 나의 중심에 서서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잘될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못된다 해가지고 낙심치 아니하는, 자, 그러한 그 삶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내 생각과 내 판단, 이걸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만은 피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신다면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참아내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게 참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인생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길로 내가 가게 될 때가 부지기수인데 그런 것 속에서 좀 인내하고 기다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이게 참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어떻게 내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를 붙들어서 어떠한 길로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실어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항상 구하고 그걸 기다리는 그런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어떤 기다리는 것, 견디는 것, 이것보다도 항상 좋은 것만 달랑달랑 주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유치한, 어리석은, 너무 수준 낮은 그러한 믿음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한 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원치 아니한 길이 주어지기도 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할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죠.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생을 주관한 분은 분명히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한 분이 따로 계신다. 그 얘기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만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 나라면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결국 인생의 주인, 주관자는 따로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절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힘 가지고 내가 판단을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신자만이 아니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만 하나님의 살게 하신 그 삶을 살아오고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살아온 그게 아니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신 그 인생길을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를 아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으면서도 삶의 주인을 자기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 살아왔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데 신자는 다르죠.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였다는 것.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여기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전하면서 또내 힘과 또 내가 내 기술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여겨버린다면은 그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존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는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이제 전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온 것이 다윗을 축하로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축하한다면은 뭐 사실 몇명 보내가지고 축하 화환을 보내고 예물 보내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블레셋 다 올라온 겁니다. 다 올라오면서
편만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편만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감히 그들을 칠수 없을 정도로 아주 수적으로 많이 진을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축하러 왔다면은 그렇게 많이는 오지를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온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항상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완전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힘 있는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또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칭송했던 그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은 이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을 중심해 가지고 블레셋을 위협하는 그런 강대국으로 자라갈 그런 위험 요소가 다분하다 그런 얘기죠. 다윗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 블레셋 사람이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끌어 경기를 했냐면은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잠시 도망을 치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로 거짓으로 망명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과 친분인 다른 족속을 막 쳐가지고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할 때, 전투할 때에 다윗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때 다윗이 할수 없이 그걸 승낙을 했는데,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가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다윗이 배신해가지고 자기를 치면 자기 당한다. 이것 때문에 가치가 이를 거부했던 것이죠. 만약 다윗이 약해 빠진 그런 사람이었다면 경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으로, 그들 보기 용사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항상 다윗을 경계했던 것이죠. 이런 경계 대상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강대국 블레셋에 위협을 주는 그러한 국가로 이스라엘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미리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오는 것이 일찌감치 다윗을 찾아서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짓눌러가지고 그 크는 것을 미리 방비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블레셋 자기를 치러 올라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군사를 모으고 작전을 짜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가 논의를 하면서 힘을 모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한 그런 대처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있는 민족이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그들이 할 일의 전부일 거라고 말이죠. 이게 우리 상식이고, 우리가 생각한 순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엉뚱한 모습 보인단 말이죠. 19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게 다윗의 전투입니다. 다윗의 전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투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힘과 머리를 가지고 서로 맞붙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힘이 있고 머리가 있어가지고 작전을 잘쓴 쪽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의 전쟁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싸울까요? 이 사람들 내손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싸우라. 이기게 하겠다. 그말 듣고 나가면 상대하니까 이겨버리는 거. 이게 다윗의 전투라 그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냐, 우리 힘이 어느 정도 따져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싸움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본문 내용에 전투를 하는데, 다윗이 뭐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했다든가, 이스라엘 군사가 어떻게 싸웠다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한 일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한게 뭐냐면 겨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지시한대로 움직였다는 것. 이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그 얘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하고 우리의 상식하고는 분명히 맞지 않은 거라 그 말입니다. 뭔가 잘못 안 맞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싸우라 나가라 이기겠다 이기하겠다 나가서 상대하는 이러한 얘기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는 뭔가 안 맞다는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윗처럼 지시하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나가 행동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하고는 뭔가 별 상관이 없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맨날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다윗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겐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일제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처럼 살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물음에 답하지를 않으실 것이니까 다윗처럼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이죠. 다윗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내용이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은 다 없애버려야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본문만이 아니고 성에 거진 대부분 내용들이 다 이런 식이니까 다 잘라 없애버리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의 상황과 비춰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이건 우리가 뭔가 안 맞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물음에 살았으니까 너희도 물어라. 이러한 얘기는 사실 아닌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하나님께 묻고 사는 건 당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에게 물음에 살아가는 것, 이건 옳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무엇을 물음에 살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무엇을 물음에 살 것인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을 내 문제를 가지고 묻는 이것과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물으면 하나님 답하시고 그러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을 물음에 산다.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해지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뭔가 묻는다면 뭘 묻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뭘 묻고 싶냐는 거죠. 복권 번호 혹시 묻고 싶은 적 없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뭘 하면은 금방 성공하겠습니까? 뭐 이런 걸 묻고 싶다거나 아니면 우리 애가 어느 대학 가면은 금방 합격하겠습니까? 뭐 이런 걸 묻고 싶다거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물음의 그 중심이 내 육신의 삶과 연관된 거 이게 전부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뭘 묻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내 유익을 누리는 것이 팔팔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걸 노리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속성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득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걸 알기에 묻는 그게 아니에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것은요 모르는 걸 질문하는 그런 식의 그 물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이것은요 나는 당신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렇게 움직일 뿐입니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을 자기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란 걸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라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죠. 앞서 말한 대로 블레셋 이길 힘이 있으면 싸우면 되는 것이고 이길 힘이 없으면 테이블 하나 도망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묻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가는 것. 그리고 모든 소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사실 다윗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게 본문의 얘기예요. 기호인 블레셋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올라오죠.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음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이런 싸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번에는 뭐냐면은 정면으로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사 뒤로 돌아가가지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공격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거는 소리가 들리면은 공격해라. 뭐 이런 싸움이 어딨냐 그 말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일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나무 꼭대기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니겠습니까? 이건 실제 사람이 뽕나무 꼭대기 걸어다니는 이건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싸움은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싸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싸운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뭐냐? 다윗은 그냥 앞에서 포만 잡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싸움에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묻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일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버리란 얘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덕분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일에 벌어먹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일에 벌어먹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런 세계를 내가 살아갑니다. 이게 은혜 안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은혜의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땅인데 은혜의 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그런 땅이다. 이게 은혜의 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땅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공로나 삶의 장려를 자랑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힘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흔적은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는 이것이 은혜의 땅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할 일이 되는 것이에요. 어제 구역 예배 때 신자 역할이 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신자 역할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자리에 놓여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증거한다는 것, 사람이 일했다는 사람의 흔적을 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하셨음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의 소관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면 결국 내 눈에 차게 되는 뭔가 일을 찾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답게 보이는 것, 이걸 찾아가는 것이죠. 결국 내 쪽 일을 고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고르고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찾아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고르다 보니까 나에게 몰려온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답게 여겨지지를 않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남들에게 크게 보일 일을 따로 찾고 있는 것,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 묻는다 이것은 이건 몽땅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소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은혜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께 주어진 사명이다. 그걸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 가지고 뭔가 큰 힘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저 신자의 본분을 잃지 않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이걸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의 물음은 이 일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라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내 소관은 없다. 이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벼운 삶이에요. 존재의 가벼움이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 가지고 살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계획을 내 계획을 하나님께 내세우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인생은 내 소관이 아닌데 왜 내 계획을 내가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고집부리냐 그 말입니다. 힘들겠지만은 세털처럼 가벼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모든 삶의 소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자세였다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 여러분 소관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놓으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가볍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340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내 속에 굳게 세워두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삶인 내 소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주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발버둥치지도 않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좋은 것이라 해서 영원히 좋은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항상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것 온전히 여호와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모든 것의 소관을 하나님께 두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묻는 그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 온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삶은 징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네 뜻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인도한 대로 맡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 온 성도의 인생이 참 가벼운 그런 인생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뜻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